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오로 인사 좀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오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누가복음 11장 3절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여기에 보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간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선 이 간구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왜 축복이고 특권인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고백이에요.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행동과 표현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죠. 효도를 하면 땅을 차지할 것이고 천대에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다. 맞죠? 그런데 뭐가 정말 복일까요? 땅을 차지하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게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효도하는 그 자체가 복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무엇을 얻는다. 얻는 것 자체가 복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겁니다. 뭐가 정말 복일까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 것을, 나는 그의 자녀 된 것을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 확인하고 교제하는 게 복일까요? 그분에게서 뭘 얻어내는 그 결과물이 복일까요? 결과물도 복 중에 하나인 것은 맞지만 더 본질적인 복은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 그분과 매일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애들이 철이 없을 때는 아빠가 딱 집에 들어가면 아빠 손 쪽으로 눈이 먼저 가요. 오늘 뭐 안 사오셨나? 물론 자녀이니까 마땅한 태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자녀들을 아직 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철이 들고 머리가 커지면 아빠가 건강히 내 옆에 존재해 주시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복인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그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왜 무시로 성령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는가. 기도하면 뭘 주겠다는 약속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A라는 사람도 100만 원이 필요하고 B라는 사람도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 100만 원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이 사람이 기도응답으로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도 100만 원이 필요했지만 이 사람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100만 원이 생겼어요.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이 다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기도 안 하고 100만 원 생긴 사람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절히 징징거리고 기도 끝에 100만 원 받은 사람하고 누가 정말 복받은 사람일까요? A라는 사람이에요. 왜요? 두 사람에게 큰 차이가 하나 생겼죠. 무슨 차일까요? B라는 사람은 어쩌다 그냥 생긴 거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은 확실히 알죠. 이거 누가 주신 거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확실한 눈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100만 원 얻은 게 복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구체적인 분이구나. 뭐가 생겼어요? 눈금이 생긴 거예요. 100만원 생긴 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둘 다 복이에요. 100만원 생긴 것도 복을 받은 거지만 정말 더 본질적인 복은 어떤 복을 받았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더 깊게 절실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것을 냄새를 한번 맡으면, 이제 냄새를 맡는다 그러죠. 그 기도의 촉감을 한번 갖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가 즐거워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기도 모임이 있다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엎드리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나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너희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거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합니다.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 3살 먹은 어린애도 우리가 70년 만에 포로 생활 끝내고 고토로 돌아갈 것을 다 알아요. 근데 거기 이런 단서 하나가 붙죠. 그러나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분 약속은 성실되기 때문에 변하는 법이 없죠. 근데 왜 구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세 번씩 창문을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자 70년 복역의 때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내십니다. 자, 여기서 뭘 하나님이 원했던 걸까요? 그럼 기도 안 하면 안 돌려보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 안 했어도 돌려보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기도한 것과 안 한 것 차이가 뭐예요? 기도하면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떠나서는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떠났던 지난 시간을 처절하게 눈물로 씻게 되고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더 가깝게 만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부터 근본적으로 틀려 있는지 아느냐? 너희가 어디서부터 돌아와야 되는지 아느냐?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느냐?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호흡을 섞는 거예요. 이 기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그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복이에요. 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시는가? 우리가 어제 새벽에 다뤘던 주제가 뭐죠? 하나님, 아빠, 아빠. 근데 그 아빠라는 절절한 친밀감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한 사람은 너무 큰 차이가 나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만나는 게 그냥 하나님 아저씨로 만나지 아빠로 만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저씨로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저씨는 조금 도와주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빠 노릇은 못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 피조된 인생은 그분만 의존하여 살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기도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모든 디테일한 구체적인 것까지도 그분께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제가 1부 때도 조금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은 이런 예를 하나 드렸죠. 아빠가 소파에 앉아서 이제 식사하시고 TV를 보고 또 신문을 들춰보고 계시는데 초등학교 3, 4학년짜리 아들 둘이 아빠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형 내일 아침 먹을 돈 있어? 글쎄 주머니 뒤지더니 야 나 700원밖에 없는데 너는? 나는 500원밖에 없어. 야 500원이면 크다. 모든 궁금한 게 해결되는 액수인데 이러고 둘이 앉았다면 아빠가 신문을 보다가 이놈들이 아빠 앞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보라고 소리를 지르고 들어가 공부해! 야단 맞을 거예요. 그거는 지들이 걱정할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네들은 그저 아빠를 온전히 신뢰하고 아빠를 즐거워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어제까지의 모든 전반부 부분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정확하게 두 구분으로 주기도문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큰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가르친 이 속에는 하나님을 의존케 하고 그분을 그분으로 대접케 하는 이런 피조물로서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또 하나 여기에 감추어진 메시지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에피오우지오라는 단어를 쓰고 이 양식이라는 말 알토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문법이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새벽부터 이제 좀 머리 아플까봐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헬라 문법 중에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지면 어떤 뜻이 되냐면 모든 시제가 무시됩니다. 다시요.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지면 모든 시제가 무시돼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문법의 관례상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 내일의라는 단어를 넣어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가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자, 성경 전체에서 내일의 양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한번 생각을 가만히 더듬어 보세요. 내일의 양식이 어디 있죠? 어디 있나요? 내일의 양식이 나오는 데가 있던데 일부 성도들은 금방 대답을 하던데요. 한국 사람들은 워낙 또 경쟁을 좋아해서 이런 것도 경쟁을 시켜야. 자, 내일의 양식이 어디 나올까요? 예,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보면 내일의 양식이 나옵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16장. 16장. 자, 4절을 제가 읽고 5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자,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건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의 양식이에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작. 자, 이제 앞을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애굽을 자꾸 추억하니까 애굽에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는데 거긴 정력에 좋은 마늘도 주었는데 자꾸 옛 생활을 더듬어 추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 중의 기적인 만나를 경케 하십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고 아침에는 그날 살아갈 만나를 주시죠. 자, 여러분 사람 몸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이 들어와야 유지가 되도록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속에서 자력으로 몸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외부로부터 음식이 들어와서 몸이 지탱이 되고 유지가 됩니다. 한번 굶어보세요. 한 3일만 굶어보세요. 그 하버드 그 공부벌레라는 옛날 그 흑백 TV 시절에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학생 하나가 교무실인가 어디 들어갔다가 캐비넷에 갇히죠. 갇히는데 거기서 며칠 굶어요. 그날 학교 토요일 날이라 다 문 닫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 잠그고 들어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갇혀가지고 굶는데 빵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죠. 사람도 막 음식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며칠만 지나면. 사람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통해서 몸이 유지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걸로 하루를 지탱을 해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주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이거는 언제 양식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일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맞죠? 내일의 양식입니다. 그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럼 구약의 모든 안식일은 누가 오실 날로서의 예표적 날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이마에 땀을 흘리거나 노동을 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왜? 구원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표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에는 노동을 하여 땀을 흘리지 않도록 돼 있어요. 왜? 안식일이 갖는 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로서의 예표적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맞죠? 오셨어요. 그러면 모형으로 존재했던 날은 필요해야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왜 안 지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날로서 예표적 날이었기 때문에 실체가 오신 이상은 더 이상 모형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섯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내일의 양식은 어느 날 분량이었어요? 안식일 날의 분량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거두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집에만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날도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꼭.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로 오신 겁니까? 안식일에 떡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내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6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1절. 저하고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시작.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고 40절로 넘어갑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째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떡이라 그랬어요? 바로 만나.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만나는 누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실 예표적 그림자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실 예표적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6일째는 내일의 양식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 속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다시 말해서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누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 주제가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물론 우리가 배를 채워서 몸을 유지할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로 대접하는 이 기도도 맞지만, 이 기도 속에 또 감추어진 본질적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매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라는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으로 하루를 배불리우지 않고는 우리의 영이 계속 아담적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아담들이 안식일날 만나를 주우러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주우러 나갔어요. 아담의 삶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도 매일 그렇게 우리의 삶을 확장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삶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어디로 가까이 가는 겁니까? 죽음이 동시에 같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갖는 확장의 동시성이에요. 우리는 살아간다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뭐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죽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의 피할 수 없는 실존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매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양식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를 지탱할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맞아요. 그 메시지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동시에 그 메시지 속에 담긴 본질적 실체는 함께 누구를 생명의 양식으로 구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게 내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부정 과거형으로 썼다고요. 마치 6일째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갑절로 주셨듯이. 그런데 그 갑절에 내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모형으로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베들레헴의 떡집에, 베이트 레헴, 떡집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떡을 매일 여러분들이 먹어야 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이 순례길에 내가 이런 구체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차원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을 주시는 것도 복이지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누구를 구하게 돼요? 예수. 나의 영혼을 배부르게 할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기도 속에 매일 만나지 않으면 오늘도 주님의 동행 없이는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내 배부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마지막으로 이 기도 속에 마태복음판 그리고 누가복음판을 비교해 보면 우리라는 표현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라는 표현이 시작이 돼요. 우리라는 말은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적어도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들이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순종이 필수적인가 하면 우리라는 말은 이건 나 혼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 혼자 먹어야 될 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영으로, 장흥으로, 목포로, 대만으로, 미얀마로, 캄보디아로, 일본으로 이 생명의 떡을 열두 광주리가 되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녘에 허기진 채 널려져 있던 수많은 눈이 퀭한 굶주린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이 빌립의 빨리 돌아가는 계산 앞에 주님이 명령했던 명령이 뭐였습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제자들. 그럼 그 제자들이 오늘날 뭡니까? 교회의 공동체예요. 오늘도 주님은 이 새벽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기도 속에 우리라는 고백이 공동체적 개념으로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주의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선교 신청에 사인을 해야 돼요. 이거 웃고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그래야 이 특세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열매가 순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이 기도 쉽게 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기도로서 가르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 너 혼자 먹고 끝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적어도 그대들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선교 신청지에 사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예수의 생명의 떡이 없어 오늘도 죽어가는 저 컴컴한 어둠의 땅에 광주리에 생명의 떡을 채워 나아가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이에요.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말씀 듣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왜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복을 주셨나요? 그걸 광주리에 담아서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그 예수의 생명, 그 참떡이 없어서 죽어가는 어둠의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 애절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은 이 기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간절한 기도와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세 가지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둘째는 매일매일 내 일상에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오시옵소서. 그 배부름이 전제되지 않는 모든 삶은 무의미해요. 매일 그리스도로 배부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선교의 명령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 어둠의 땅에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한 채 어디가 길인지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삼일교회 젊은이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없어요?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새벽에. 믿습니까? 그 필요를 넉넉히 하시고 채우시는 주께 구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또 안수 받으실 분들은 안내를 따라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릅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기 복되